저희들은 지금 마가복음 공부 중입니다. 도대체 마가복음 작가는 구약의 정품 성경, 정경이죠? 어떻게 가져와서 쓰시는가? 이 질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지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마가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어만 발견되지 않을 뿐 실제 예수 따름이 교회는 존재했더랬습니다. 그 교회의 연장선 위에 세길교회, 마가복음 작가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 땅을 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당국, 이방 문화와의 관계에 관심이 누가복음보다 적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의 정점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시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지론입니다.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과 유대 리더들 사이 마찰이 많지만 그리스 로마 세계 그 권력과의 싸움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가가 작품을 어떤 틀 속에서 집필했을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세계관에 맞는 작품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입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당시 지식층 중에 앞날을 걱정하는 유대인이라면 외세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독립하여 압제자의 통치에 벗어나는 구원을 내다보는 게 당연했죠. 현 정치의 급진적 변화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중입니다. 이게 아포칼립스 세계관입니다. 천지개벽 같은 이변이 일어나서 제발 이 지긋지긋한 생을 마감해달라는 열망이 담긴 세계관입니다. 피압제 민족이 갖는 일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사렛 예수가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마가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따름이 에클레시아 혹은 세길교회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속의 마가의 작품, 즉 마가복음을 읽어보자는 제안입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힌트를 공부합니다. 첫째로 환란은 AD 70년의 현실입니다. 정치나 종교의 힘을 행사하는 주민대표 공회가 있죠. 회당이 있습니다. 그 권력, 또한 외세 로마 총독의 권력, 그 총독과 결탁한 유대 왕의 권력, 이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예수 따름이 교회가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견딜 것을 기대하십니다. 견디는 자가 얻을 구원, 다니엘서의 엔딩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2절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선 첫날부터 1335일을 견디면 복을 받는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가라, 가서 쉬어라. 이스라엘, 네가 끝날에 받을 몫이 있을 거다. 그 상급 받을 때 일어날 거다. 마지막 날에 받을 이스라엘의 부활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그들이 건너야 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미 다니엘서 그 환란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 사후 40년에도 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혹은 작가는 그 그림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그 끝날, 마지막 날, 버림받은 자들이 인정받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지금 작가는 유대인의 DNA요, 뼛속 깊은 표준 세계관 아포칼립스를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그러한 음산한 음침한 경고가 마가복음 13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마가복음 연설 중에서 제일 길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똑같아요.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 막바지에 가면은 아포칼립스 비전으로 꽉 차 있는데요.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 혹은 그 아이디어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수수께끼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도발적 악행 200년 전 일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기준 200년 전이고 뭐 예루살렘 함락 기준 한 240년 전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성전 안에 설치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외서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서 사용합니다. 마카비 1서 혹은 마카비 상서라는 말이 있어요. 마카비 상 1장 5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45년 기슬레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멸망의 우상을 세웠다. 우리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성경 외서에는 있습니다. 개신교도 성경 외서가 있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항상 그 성경을 따오는 데가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개역개정도 또 있고 뭐 개정도 있고 표준어도 있고 특히 이 공동번역판에 보면 이것은 카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혹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좀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 재미가 있어요. 특히 토빗, 주디스 같은 그런 그 외경을 읽으면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용하는 우리 야고보서나 뭐 히브리서나 신약에서 인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상한 단어를 한 쓴 적 있죠. 정품 성경. 그걸 줄이면 정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정경, authorized.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이 있는데 외경들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뿐입니다. 물론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관 기원전 167년 12월 8일의 역사예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작가는 옛날 마카비 1서 리포트를 팩트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바탕 삼아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있을 성전의 최후를 미리 예견하는 그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록이. 오늘 우리 자매님이 읽을 때 그 관로가 있었죠.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상하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주문은 작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이 아니고 작가가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후 70년대 독자들은 그 대환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현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작가가 그걸 중심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근데 그 AD 70년에서 40년 전이 예수님 시대거든요. 그때 마가복음 13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에 쓴 것이 아니고 AD 70년에 썼는데 마치 AD 30년에 쓰면서 AD 70년을 내다보듯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해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독자들이. 작가는 지금 독자에게 기대하는 중입니다. 해독해보라고요. 그렇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엄밀한 의미는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척도 무수히 많았어요. 작가는 그 이 괴상한 말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멸망에 가장한 것이 무엇이든지 성전 파괴를 신호 삼아 시작될 참혹한 파괴와 고통을 관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아포칼립스 시나리오와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경고 사이에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마이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 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9절 오늘 본문인데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워딩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마가복음이 서로 교감하는 사례인데 지금 작가로서는 자신들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다니엘서의 이스라엘 민족 국가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막강 외세가 가하는 압력에 교회도 이스라엘도 힘이 없이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여망은 계속 미루어지는 고통의 나날들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서처럼 마가복음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파워로 그 파워로 언젠가는 구원받으리라는 비전, 그 비전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구사하는 그 언어 아포칼립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옛 정품 성경을 가져오지만 직접 인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나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 효과가 점점 드러나요. 예수 따름이 교회는 아 우리가 받는 지금의 환란은 보다 큰 아포칼립스의 큰 그림의 일부로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는 핍박, 교회 뭐 숫자도 미미하죠. 우리처럼 큰 환란의 일부위원정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로 택한 자라도 이 위기의 시대를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맞이할 역사, 공의가 회복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정품 성경에 이미 예측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혹은 마가 작가라고 기상천외한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옛 성경의 암울한 조짐을 아주 성견지명의 말씀을 쓰시면서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배경 합창은 13장 말씀 중에 계속 들리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환란의 원인 뭘까요?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무대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 마지막 3년을 무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상황이 언뜻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전 현실 말입니다. 예수 따름이 교회가 받는 현실 말입니다. 4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AD 70년의 현실을 전망하듯 작가는 마가복음을 집필합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교회에 대한 핍박은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인데 이 현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는 작가 마가의 집필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당시 씨앗과 같은 말씀을 먹는 혹은 말씀을 듣는 교회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환란과 핍박을 불러온답니다. 때문에 교회가 넘어진대요. 넘어진다. 스캔들입니다. 추문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일부러 파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간다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에 빠지게 하는 원인 제공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4장인데 14장에 읽으면 이 스캔들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버린다? 이게 스캔들에 넘어간다는 단어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목자를 친다? 로마라는 제국의 파워가 잔혹함을 동반하여 집행될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형이죠.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은 트겠지만 곧 시들시들 말라간다? 이런 거 상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마가의 집필시대, 교회가 공격에 노출된 시대라는 그 현실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었더랬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당시 어떤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축소되는 예수 따름이 교회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 그림이 선명하게 묘사되는 마가복음 13장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거짓말쟁이가 판치고 돌아다닐 거야. 내 이름 예수 때문에 혐오 대상이 너희들은 될 거야. 결국 외세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게 될 거야. 비로소 다니엘서의 그 인자가 와서 택한 자를 모을 거야. 그 인자가 오실 때 아무도 몰라. 기다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눈을 부릅뜨고 주의해야 돼.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그럼 환란 중에 우리가 받을 권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 혹은 에이콘, 이 컴퓨터 얘기 보면 조금은 아이콘 있죠. 예,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던 주의에 대한 답이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논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관찰한 다음 판단해야 되겠죠. 로마에 내는 세금 문제로 당시 해석이 분분했을 것 같습니다. 세속과 신계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건데 세속적인 것이면 로마 황제한테 내고 영적인 것이면 하나님한테 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따로 분류해서 황제한테 안 내도 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소리죠. 이거 정치적 함정 질문인 거 아시죠? 이거 바리새당 멤버, 헤롯당 멤버가 합작해서 던지는 질문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바리새를 뭐 정치적인 한파로 보시면 됩니다. 헤롯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황제의 반역이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한 거예요. 요즘 바이든 앞에, 트럼프 앞에 혹은 우리 한국의 이재명 그 후보한테 던질 질문 같아요. 실수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질문 말입니다. 세금은 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식민 통치 권력을 인정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거리를 만드는 수작입니다. 어떤 답변을 해도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정 질문을 던진 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 자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가 기대했던 답변 대신에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질문하는 기자 당신이 해석하시죠? 라는 예수님의 역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속하는 것이 뭐지? 라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열쇠는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들의 함축적인 간결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자의 동기를 체크하십니다. 왜 니들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그래? 그럼 동전 한 입 가져오시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화상? 에이콘입니다. 영어로 아이콘입니다. 누구의 말이 새겨져 있지? 옛날 동전 다 보셨죠? 그 왕들의 얼굴이 다 있습니다. 그 동전 가이사 시저의 소유입니다. 네, 시저의 화상이 새겨진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 심벌은 그 주인한테 적각 돌려줘. 이런 이야기죠. 대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속한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로 추론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에이콘. 단서가 화상으로 번역된 에이콘에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스토리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에이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에이콘 뒤에 하나님의라는 형용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지금 소환하는 겁니다. 이걸 나한테 적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동전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는 속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을,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당, 헤롯당, 이 정치꾼들, 창세기를 읽어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빼고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은 다 해왔었어요. 자기는 쏙 빼고 말이야. 근데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혹은 이 땅의 통치 권력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가의 뜻, 예수님의 뜻이 성경 중 가장 권위가 있는 책, 우리들의 창세기 아닙니까? 그 창조 이야기를 더 가져오니까 대박이죠? 대박. 자, 마지막 대지로 환란,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예, 세속 권력, 황제 권력, 로마의 퇴각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이의 마찰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작가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 그라사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3절.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로마 지배에 시달리다 돌아버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흔히들 엑소시즘을 주제로 삼아 설교하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신적인 권세를 시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각인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에 더럽다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귀신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맨정신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영 귀신한테 묻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야? 나 로마 제12군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숫자 되게 많거든요. 리즌이 당연히 숫자가 많죠. 군대니까. 5,000명이나 되니까. 마가복음을 당시에 읽는 1세기 독자들에게 리전, 군단이 뭐냐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로마가 기병과 보병을 합해서 5,000명 단위의 막강한 군단을 지중해 도처에 권역별로 다 배치해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주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철권 통치를 했을 테고 반란이 있었어요. 유대 땅, 예수님 땅도 항상 반란이었으니까. 진압이 군대의 주둔 목적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단 귀신을 더러운 돼지떼로 옮기세요. 돼지들이 비탈을 내달아 바다에서 몰살됩니다. 이런 엑소시즘, 축기 능력을 믿기만 하면 전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원래 만화나 조커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정치 풍자 만화가처럼 보이는 작가는 이스라엘의 왕, 지금 로마 군대를 바다로 쫓아버린다는 만화 같은 그림이에요. 원래 그라사 동네가 위치한 곳은 바닷가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요? 이미 로마와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사이 액티움 해전이 역사적으로 있었더랬습니다. 그 해전을 승리로 이끈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대를 여는 전쟁이었어요. 바다란 말을 제가 왜 계속 설명하는가 하면은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제국은 해전의 경험이 있던 나라예요.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중해에 군함을 태워서 거기 보냈다는 거죠. 로마 군대가 전함, 수송함을 태우고 군대를 거기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 배치했다는 것이죠. 그 배 타고 왔으니까 바다로 왔죠. 왔던 바다로 물리치는 그런 의미에서 바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만화라고 했는데 이 만화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 당시 사람은 전혀 해석이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5장 스토리는 척 보면 척 알 수 있는 만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예수님 따름이 마가복음의 교회를 공부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의 정품 성경과 연관을 맺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용하면은 2024년에 세길교회 어떤 주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는 이 시대의 환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란히 놓아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그 뒤에 마가복음 14장에 성찬식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교회가 받는 핍박을 거꾸로 상징한다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말씀이 있지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면 즉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들어버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셋째,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현실적인 도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시저, 가이사의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저의 에이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에이콘이냐. 그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나를 포함한 세길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콘, 형상이긴 해도 시저의 한시적인 파워 속에 사는 살아야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서 네 번째, 왕 되신 메시아 예수께서 로마 군단 귀신을 축출하는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하나님 소유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올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세력, 황제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하나 우리의 교회가 아직까지 미약하여 그 황제의 힘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길교회에 적용하고 대비해보고 소망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아포칼립스, 비록 지금은 버림받았지만 아포칼립스, 결국은 새롭게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임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